상상해 보시죠. 2026년의 어느 날, 한반도에 국지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막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전술핵을 발사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즉각 동맹국인 미국에 압도적인 핵 보복을 요구하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김정은 위원장이 로스앤젤레스랑 워싱턴을 향해 거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의 방향을 돌립니다.
아, 드디어 그 카드를 꺼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끔찍한 질문을 던집니다. 서울을 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을 그냥 하얗게 만들어버릴 현대 지정학에서 진짜 가장 두려운 질문이죠. 동맹국의 수도냐, 자국의 대도시냐.
맞아요.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북한의 핵을 그저 뭐 식량이나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약간 협상용 카드쯤으로 치부해 왔잖아요.
네,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많이들 불렀죠.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빨리 보상해달라. 뭐 이런 식의 접근으로요.
근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 2026년 6월 24일에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고수준 전략정책 보고서인 북한 핵전력과 핵무기 현황에 따르면요. 그 오래된 전제는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죠. 이제 북한 핵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카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지금 이 순간 북한 체제의 생존은 물론이고요.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강압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군사체계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와, 다층적인 군사체계라.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 핵이 그저 우리 건드리면 물어버릴 거야 하는 고슴도치의 가시였다면 지금은 앞서 말한 그 로스앤젤레스 대 서울의 딜레마를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학적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그 시스템 내부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막 어려운 전문 용어나 기술적인 제조법 같은 건 최대한 덜어내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당장 직장 동료들에게 야, 지금 북한 핵 문제 옛날이랑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핵심 인사이트만 쫙 뽑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파편화된 뉴스만 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는 거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할 질문, 그래서 도대체 지금 쟤네 몇 발이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수량 문제죠. 이 보고서에 인용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20년 분석, 그리고 미국 과학자연맹의 2025년 자료를 종합해보면요. 현재 북한은 대략 50발에서 60발 정도의 조립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발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거기다 더 무서운 건 최소 90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 그러니까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겁니다.
90발 이상을 만들 재료가 이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의 정확성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진짜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오히려 절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시설을 숨겨놨다는 건가요?
네, 북한의 핵 생산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리적 특징의 차이가 아주 치명적인 정보 공백을 만듭니다. 영변 5메가워트 원자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뉴스 틀면 항상 나오는 게그 영변 핵시설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특정 원자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건가요?
그게 민간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증식하는데 물리적으로 아주 최적화된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플루토늄 생산 과정은 아주 거대하고 또 눈에 잘 띕니다.
눈에 띈다는 게 위성에 보인다는 뜻이죠?
맞아요. 원자로를 돌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서 재처리하려면 공장 굴뚝에서 엄청난 열이랑 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우주에 떠 있는 정찰 위성들이 적외선 센서로 그 열기를 24시간 내내 환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변은 위성 사진에 선명하게 찍히는 거대한 공장 같은 거군요. 다 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통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골칫거리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강선 같은 은닉 시설들 말이죠.
강선이요?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물리적 과정을 거칩니다. 원자로가 전혀 필요 없고요. 그저 텅 빈 실린더 형태의 원심 분리기 수천 개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6불화 우라늄 가스를 넣어서 막 엄청난 속도로 빙빙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무거운 동위 원소랑 가벼운 동위 원소를 원심력으로 분리해내는 그 방식이군요?
네. 이 과정은 거대한 냉각탑도 필요 없고 뿜어져 나오는 열기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그냥 평범한 창고 건물 지하에 원심 분리기 수천 개를 숨겨놓고 돌려도 외부에서는 위성만으로 절대 판독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신발 공장인지 핵무기 공장인지 모르는 거죠. 와, 빙산의 일각이네요, 진짜. 영변이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이라면 강성 같은 미확인 시설은 물 밑에 얼마나 거대하게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같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이 상황을 역이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숨기는 게 아니라 영변은 뻔히 노출시키면서 우라늄 시설은 철저히 침묵하죠.
약간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너희가 영변 폭격해봤자 너희가 모르는 지하 어딘가에서 기속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북한 핵을 100% 완벽하게 찾아내서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타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완벽한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숨겨진 핵물질, 그럼 무기를 넉넉하게 만들 물질이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질문은 뻔하네요. 이걸 어떻게 배달할 것인가?
네, 생산 능력에서 투사 능력에서의 전환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화성 18형 같은 거예요.
고체 연료. 이거 메커니즘 짚어보면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옛날 뉴스 보면 항상 미사일 세워두고 몇 시간씩 액체 연료 주입하고 한미연합군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액체 연료는 부식성이 너무 강해서 미리 채워둘 수가 없거든요. 쏘기 직전에 여러 대의 연료 트럭이 달라붙어서 막 주입해야 하죠. 하늘에 떠 있는 감시 자산 입장에서는 그 몇 시간이 완벽한 타격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냥 그 주입하고 있을 때 폭격해버리면 되니까요. 완전 앉아있는 오리 신세였네요.
근데 고체 연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불꽃놀이 화약처럼 처음부터 미사일 몸체 안에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로 제작돼요.
주입할 시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군요.
네, 그냥 산속 터널에 숨어있던 이동식 발사 차량, 즉 TAL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와서 버튼만 누르면 몇 분 안에 그냥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기습 능력이 극대화된 거죠.
우와, 몇 번 안에. 게다가 단순히 쏘는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잖아요. 타겟별로 사거리도 엄청 세분화했던데요.
그렇죠. 단거리 전술 미사일인 KN-23은 한국 전역을 노리고 중거리인 화성 12형은 일본과 괌, 그리고 화성 18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 본토를 때릴 ICBM을 만들었으면서 왜 굳이 한국이나 일본을 노리는 짧은 미사일, 그 전술핵을 또 개발하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북한의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디커플링 전략이죠.
아,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분리하는 그거요?
네, 북한의 계산은 냉혹합니다. 만약 한국에 타격을 입혔을 때 미국이 해구산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북한은 즉각 미국 본토를 향한 ICBM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서울을 쳤다고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다음 탄두는 워싱턴에 떨어진다, 이렇게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자국 국민 수백만 명의 희생을 감수할 미국 대통령이 과연 존재할까? 이 끔찍한 의문을 한국과 미국 양쪽에 던지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미 동맹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전략적 분리공작인 거죠.
무기도 있고 배달 수단도 확실하고 상대방을 겁박할 교리도 세워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는 이 버튼을 어떤 상황에서 누를까요? 이 보고서가 교리의 변화도 다루고 있죠.
네, 2022년에 제정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문서거든요.
어떤 조항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나 지휘 통제 체계가 공격받아 위험해진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짜여진 계획에 따라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핵타격이 이루어진다고 아예 못을 박아뒀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허세 아닐까요? 쏘는 순간 체제가 완전히 끄장난다는 걸 본인들이 제일 잘 알 텐데 한미연합군의 참수작전이 무서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겁주는 일종의 방어적 엄포 아닐까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의도가 100% 방어적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지금 쓰지 않으면 다 잃는다. 즉, use it or lose it의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아, 위기 상황에서 서로 오해하고 오판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상상해보세요.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이 훈련차 스텔스 전투기를 이륙시켰습니다. 북한 레이더에는 안 잡히겠죠. 근데 북한 지휘부가 어쩌지 이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이게 단순 훈련인지 참수작전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죠. 엄청 불안할 텐데요.
그렇죠. 저 전투기가 우리 지휘부를 날려버리면 이 비싼 핵무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이 압박감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진짜 침공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조기에 핵 버튼을 눌러버리는 치명적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방어를 위해 만든 자동 타격 시스템이 오히려 핵 사용 문턱을 바닥까지 낮춰버린 셈이군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국제사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유엔 제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시적 외교 환경을 봐야 하는데요. 2024년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발생했죠.
아,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거부한 그 사건 말인가요?
네. 그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밀수나 제재 위반을 추적하는 유일한 공식 감시망이었는데 러시아가 그걸 사실상 해체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게 비유하자면요. 동네 치안 유지하던 방범대가 있었는데 방범대원 중 한 명인 러시아가 동네 사고뭉치일 북한이랑 절친이 되면서 아예 CCTV 스위치를 꺼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미국 장보공동체의 2025년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협정 덕분에 북한은 이제 방산기술, 현금, 외교적 방패까지 다 얻었습니다.
중국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겠네요. 뒷배가 확실하니까.
맞습니다. 의존도가 분산된 거죠.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고집하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이제 달성하기 너무 힘들어졌고 오히려 단기적인 위험 감소나 군비 통제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북한 핵은 고착화됐고 자동타격 교리로 오판 위험은 커졌고 제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은 어떤 카드를 쥐어야 할까요? 이 원본 소스의 결론으로 가보죠.
네, 이 보고서의 결론부는 아주 강력하고 또 논쟁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오늘 다룬 이 전문가 그룹의 분석 자료가 이런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중립적인 전달자로서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보고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 아무리 우위를 점해도 북한의 핵 강압을 상쇄할 수는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도 비핵 원칙에만 얽매이지 말고 독자 핵 억지 능력, 즉 대응 핵 개발을 국가 안보의 산택지로 공식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이 자체 핵을 개발한다고요? 당장 NPT 탈퇴하면 쏟아질 경제 제재, 무역 타격, 미국과의 동맹 마찰은 어쩌고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자들도 그 막대한 비용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보고서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그 디커플링의 공포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 문제 말이죠.
네. 미국이 과연 우리를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할 것인가 하는 구조적 비대칭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는 절대 핵 안 가질 거다 하고 최종 선택지를 지레 포기해버리면 장기적으로 안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게 이들의 냉혹한 분석입니다.
안보를 지키려다 경제가 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카드를 아예 버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진퇴양난이네요.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는지 짚어봤습니다.
수령의 불확실성부터 고체 연료와 디커플링, 자동 타격 교리, 그리고 러시아의 뒷배까지 이건 더 이상 뉴스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구조적 위협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북한이 핵을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그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다면 말이죠. 과연 미래의 그 어떤 외교적, 경제적 보상이 그들의 핵과 교환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영원히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위험한 이웃과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안보 공식을 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